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없는 생명을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서 성도들한테 옮겨가는 것,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도 바울은 낫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파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자기 인간 계명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지식을 전할 때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전달하는 길은 여기서 전파하는 자가 뭐 열심을 내서 전파하죠. 근데 그 설교 말씀에 뭐 좋고 나쁨, 뭐 잘하고 못하고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얘기했을 때 나와 아볼로는 말씀으로 심고 자라나게 했다. 심고 물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교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심기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자라도록 말씀으로 물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겪는 것이 생명의 말씀에 물을 받는 것입니다. 물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자라나게 되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생명을 받고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난다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가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는 그 얘기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진행되는지는 감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책망을 좀 받게 되면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 체험적으로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데 뭐 조금 주저하다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옮겨가는 이 일은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끝까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시종일관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명을 받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정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 어떤 과정은 있을지라도 그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예정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예정하여 부르셨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들의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 결말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자신을 불평불만하고 난 과연 정말 이 구원의 영광에 도달해서 그걸 영광을 보고 죽을 것인가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할 때 걱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고 해서 거짓 생명을 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힘들다고 계속 힘들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힘들면은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힘들면은 힘들지 않은 곳에서 내가 생명 받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여기 일단 여기 계셨으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열심을 다해서 이 길로 따라 나서야 되고 교회 안의 생활에 일로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 계속 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끌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1분 1초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도 허비할 시간이 이곳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의미는 말씀만 듣고 계속 자기 뭐 힘든 거 주장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틀면 되는 것인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는 것은 전혀 자기 자신의 영혼에 무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면이 있으면은 빨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복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볼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기도할 대상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바울이 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이 우리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4절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함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3장 1절의 내용을 그로부터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무위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은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장이 연결된다 할지라도 이러므로에 대한 답은 되지 않죠. 문장이 그렇게 연결되더라도 이러므로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런 원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는 어디에 연결되냐면 우리들은 그 전절에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절 3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군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환난을 받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환난을 주기 때문에 이들은 반작용으로 저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환난은 피차간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환난 준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필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데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고 책망받을 때 여기서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도 환난으로도 낙심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이 환난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는 너희가 낙심할까봐 비는 것입니다. 낙심할까봐 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잘 견디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이고 가장 근심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환난이 우리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 사도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우리가 남에게 낳게 할 때는 그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말씀에서 책망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인한 생명을 받는데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견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이 환난은 피차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환난을 겪어야 이들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 받은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 일을 겪어 나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받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면 한 분이라도 우선 하나라도 둘이라도 셋이라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이 교회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그럼 목사님이 나한테 잘 대주면 내가 왜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세상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그리 가지 않죠. 예를 들어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방식은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누가 수술해 주느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술할 때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하고 좋게 넘어가게 된다면 암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암을 그대로 놔두면 그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말씀의 칼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나만 이렇게 괴롭게 대한다, 나만 이렇게 악하게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각종 어떤 이 마음속에서 원망이 흘러나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죠? 사단 마귀로 보인다고 그랬죠? 나를 구원한 예수가 사단 마귀로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욥기에서 봤을 때 욥이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내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던 것이죠.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욥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기 욥기의 사단은 제가 일찍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한테 사단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단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이 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의 핵심이 뭐냐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산 증식시켰죠. 자식들 10명이나 잘 자라게 했죠. 욥의 강건함 허락해 줬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경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믿음의 허점이냐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의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나에게 명령하고 난 명령에 순종해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하는 이 구도로 하나님 믿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어릴 때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너지고 새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단이란 이름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서 이 일을 우리에게 진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정말 뭐 말씀이고 뭐고 힘들다 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정말 왼수같이 보이는 그런 사단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아신다면 교회에서 어떤 연단 받는 것에 더 이상 땡깡 부리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해 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 줄 때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이리 우리에게 얘기해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 넌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욥기의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인 사단도 욥의 하나님에서 연단 받을 때 이걸 잘 견뎌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힘든 어떤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잘 견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다시 읽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하나님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우선 이 각 족속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 또 영어 성경의 의미는 이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패밀리. 자, 그래서 이 족속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족속을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들 하나하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의미가 그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권속은 무엇이고 땅에 있는 권속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하늘에 있는 권속을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또는 천사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땅에 있는 권속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죠. 이 하늘에 있는 권속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남한테 전해주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인 것입니다. 높은 부분에 있고 땅에 있는 그런 권속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자 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땅에서는 받아서 산물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산물을 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라고 구분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하늘인 것이고 그 생명을 받는 우리들은 땅이다. 이렇게 땅에 속한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 다 하나님의 권속, 전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속한 가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안 찾아보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찾아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6장 10절.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제목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래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어떤 관계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교회의 말씀을 받는 자들하고의 관계성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이 이렇게 전파되고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너희들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너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땅에 속한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올 때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요. 그들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다 알고 너의 속성이 이런 거고 넌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다 너를 파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주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들 각 개개인 그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그들의 본질을 다 알고 그들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5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높은 아비. 아부가 이제 이 아비라는 뜻이죠. 람은 이제 높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높은 아비. 높은 아비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 스스로 높아진 아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아비죠. 아브라함은 교만한 아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라 하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이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비.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그런 율법 아래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름을 바꿔줬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이 하나님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죄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죄인이 아닌 의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준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 사람 존재를 바꿨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존재를 바꿨다. 그래서 이름 바꿨다는, 우리가 이름 바꿀 때 뭐 이 주역을 보니까 이름이 뭐 손해를 입은 이름이라서 바꿔주고 호적에서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었던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한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과정인데 단순한 명찰의 이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를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순정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시간을 끌고 있지만 그건 전부 손해는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자기 손해인 것이니까 빨리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전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도서 6장 10절. 전도서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이죠. 다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 시간 질질 끌고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 연장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그 다투는지 모르고 다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당신이 그러는 것은, 네가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쓸데없이 다투는 거야. 시간만 허비하는 거고 손해는 전부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이미 칭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하나의 아브라함이 있던 우리들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 다시 지어주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능력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보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본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왜 할까요? 에베소 교인들도 틈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이 말씀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적하려 하지 말고 시간 끌려 하지 말고 잘 따라 나서는 것이 너의 앞길을 위해서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힘든 것은 아직 내가 완성이 안 됐고 지금까지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장성한 자가 안 됐는데 앞으로도 또 장성한 자가 되지 않을 것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과거의 일을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것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완성은 어느 때 완성될 때 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안 되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곧 완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뭐 유튜브 보면 이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 들었나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 보면 뭐 깜빵도 두세 번 갔다 오고 힘만 들고 맨날 졌으면서 왜 맨날 이겼다고 하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죠. 아, 근데 하나님의 이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긴 것을 얘기를 하죠. 이미 이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이긴 것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보고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자기 자신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자기 의사 표현이라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영광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미 구원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6절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이 기도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6절이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이들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이 내용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게 된 그 원인이 원천이 어디입니까? 이 기도 제목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원천이 어디 있어요? 이 기도 내용은 어디서 베낀 거예요? 어디서 베낀 거라기보다도 어디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데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을 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기도를 듣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너네들 이걸 바라보고 열심히 해서 따라 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천이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고 너희들 이끌고 있으니까 잘 따라 나서라. 이렇게 그런 의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창작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아직까지 그런 일에 잊어버리고 있거나 망각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어가고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도 진행해 나갈 때 이 일을 누가 진행시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그들한테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속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희가 이렇게 지금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탈해서 괜히 힘든 인생 살고 꽝나는 그런 열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도록 해줄 테니까 그 열매 그렇게 받으면 너 그렇게 축복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속사람은 무엇을 속사람으로 얘기하나. 자, 이것은 우리 내면, 우리가 얘기할 때 내면을 강건케 하는 거죠. 내면의 사람을 강건케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도 겉사람이 후패하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속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 것이죠. 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무슨 비타민C를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 수련하고 면벽생활하고 도 닦아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환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서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뒤에는 환란이 따라오는데 이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따라오는데 이 환란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계속 뭐 무슨 일 놓고 회개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뭐 자기 혼자 다 연구하고 또는 성경 말씀 깊이 연구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하고 교회에 와서 그들과 그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자신을 연단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기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환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전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인데 이건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구원받는 거라고 똑같은 구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같이 나누면서 그동안 내가 밖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전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저쪽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되지도 않는 일이죠. 여기서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것이니까 우리가 밖에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들 비방하기 위해서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힘을 내서 더욱더 그때 내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 밖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라는 것은 뭐 무슨 회오리바람 일으키고 갑자기 뭐 큰일 행하고 우리 기적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봤을 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 그를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하신 얘기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것도 바로 여기서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귀신이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헛개비가 물러가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감내 나가서 이제 성도들도 그것을 잘 겪어나가게 되면 희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고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우리 죄값 때문에 연단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연단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는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건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옛사람이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에 있는 그 귀신들, 그 겉사람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나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짜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나태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 정말 열심으로 정말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다음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에서 낙심할까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들 전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들 각 개개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 이름을 각자 정해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조금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정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세움 받는 길을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약속하고 이루지 않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면 그 일을 꼭 이루어주시죠. 약속하고 또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변할 수 없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고 이름이 바뀐 자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낸 그런 귀한 구원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좀 더 말씀 안에서 좀 더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기도로서 에베소 교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에베소 교인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읽어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 나서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어요? 안 강건해지겠어요? 강건해지겠죠. 그렇죠? 강건해질 텐데 이것을 받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했고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잘 믿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